12두를 넘은 아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송가는 일 투성이다.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온 엄마는 아이들 뒤시닥거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틈이 없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해야 한다.
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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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 승규야. 엄마 간다. 한쪽 마저 신어야지. 자, 아하! 너무 진당해.
또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이렇게 놀아주고 이럴, 그럴 시간은 또 없고, 이렇게 유모차 끌고 뭐 마켓도 보고, 또 애 바람도 쐴 겸, 그래서 걸어도 다니고.
한참을 걷고 또 걷는 세 식구. 겨우 마트에 도착해서 장을 보기 시작한다. 사는 물건은 매번 거의 정해져 있다. 넘치게 사도 안 되고 충동 구매도 곤란하다. 차가 없어서 장을 본 물건들을 이고 지고 집까지 걸어서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무리 몸이 고단하다 한들 옛날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지. 물이 제대로 안 나서 물길어 다녀야 되지. 거기다가 새벽 5시만이면 집 앞에 동상 있고 1호 거리가 지나가고 있고, 1호 거리는 이게 김일성이랑 김정일이랑 현지지도 지방에 왔을 때 지나가는 차도로 있잖아요. 물을 집집마다 이렇게 소랭이에 담아가지고 걸레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 장판처럼 이렇게 앉아서 다 닦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지나갈지 모르니까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북한을 벗어난 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19살 때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갔지만 알고 보니 인신매매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악몽의 시작은 강제 북송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뒤였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자라고 20년 동안 살았어도 나는 그런 생지옥이 있는 줄을, 나는 내가 겪지 않기 전에 누구도 몰라요. 그 안에 환경이요, 이도 있고 빈대도 있고 바퀴도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몸으로 타고 올라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거기서는 그게 돼요. 안 움직이게 돼요. 대가리를 박어. 어디다가? 그 배 싣고 있잖아요. 그 철로 된 배 싣고에다 박.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안 하, 그걸 무서워서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방에 있는 9명이 다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서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다 못해 그냥 기절할 때까지. 그래서 기절해서 이틀 만에 깨났어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탈북에 성공한 은진 씨는 한국에 무사히 정착했지만 안정된 삶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얘기해봐. 맛있어? 맛있어?
북한에 남은 가족을 인질로 한 협박이 이어지자 임신 8개월의 몸으로 2년 전 야반 도주하듯 미국행을 선택해야 했다.
말이 안 통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산다는 삶은 생각지도 못해. 해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삶하고 원하지 않게, 뭐 뜻하지 않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북한에서만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 그때 도망 다니다시피 흘러가야 되는 삶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혈혈 단신으로 또다시 낯선 나라에 온 은진 씨. 그러나 현실의 무게 말고도 그녀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주위의 권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는 이곳은 가정 상담소다. 과거에 겪었던 배신과 고문, 숱한 죽음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잘하셨네요.
잘 해야죠.
네, 또. 명상도 하시고 자제하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네. 첫째 따님은 그런 거에 엄마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요즘 사춘기라 말을 크게 안 해가지고요. 그냥 뭐 뭘 물어봐도 알았어, 몰라.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과거에 겪으셨던 많은 트라우마들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잘 믿기가 어려우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지금은 상대에 대해서 믿고 어느 정도 믿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립되어서 혼자만 있다기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셔서 사람들과 인터랙션하고 또 이제 그룹도 오시고 그리고 함께 이제 뭐 저희 액티비티 하는 것도 하면서
처음엔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게 털어놓는다고 해소가 돼?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되고 진짜 이게 그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막 몸적으로 변화를 막 일으키고 건강적으로 막 심장 떨리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말 한마디 한 시간 털어놓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내 몸적인 변화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정신적으로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온 가족이 쇼핑에 나섰다.
남들처럼 차가 있고 뭐 하면은 또 쇼핑 겸 바람 겸 이렇게 세겠는데 그거 움직이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니까 잘 안 나가.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 2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아요.
미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와본 쇼핑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새학기를 앞둔 큰딸 중한이다. 중한이는 은진 씨가 처음 중국으로 팔려갔을 때 생긴 아이였다. 한국으로 오면서 헤어진 게 13개월 무렵이었고 겨우 한국으로 데려왔을 때가 이미 9살이었다.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도시에서 사니까 뭐 그래 좋은 차도 처음 보니까 좋았고 또 아파트 그리고 침대, TV도 이런 거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그냥 할머니가 이 사람이 네 엄마다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어릴 때 채워주지 못, 같이 있어주지 못한 그런 시간들은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존중해주는 어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어른? 한 번도 확 이렇게 갱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건 확실히 없어.
뒤늦게 되찾은 엄마의 자리. 은진 씨는 미국에 오고 나서 제일 먼저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다. 중한이에게도 낯선 나라에 사는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언어가 안 통했어요. 그냥 번역기도 사기도 했고 한국어 선생님 부르기도 했고 친구들이랑 뭐 동작으로도 했었어요.
짠!
그래도 올해 상을 세 개나 타며 말없이 노력하는 딸이 대견하고 미안한 엄마는 이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티 고르는 거 아니야, 중하나? 티 이쁘지 않아? 괜찮지 않아? 그치?
좀 큰 걸로 잘해.
2년 만에 쇼핑몰 행차에 들뜬 건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 이거 살까?
네.
너 아까 사람에.
네, 사.
이거 이쁘지 않아? 사이즈가 있는가 몰라. XXS는 뭐야?
그렇게 엄마와 딸은 모녀만의 추억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처음으로 나오고 또 다 같이 옷 사니까 좋아요, 너무.
평범한 모녀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금 중한이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에게 둘도 없는 버팀목이다. 동생 육아의 절반을 중한이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대신 동생을 돌보기 시작한다. 그래야 엄마가 출근 전에 잠시라도 눈을 붙일 틈이 나는 것이다.
얘가 저 많이 따르니까 많이 챙겨줘요. 다 먹어. 장난치면 혼난다.
평상시에도 그냥 남편 같고 형제 같고 딸 같고 그리고 내 가족이고 나는 가끔씩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승재가 이렇게 내 시야 밖을 벗어나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어디 부딪혔어요. 꽝 소리가 났어. 근데 엄마가 먼저 달려가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달려가요. 큰일이나 난 것처럼 달려. 그럴 땐 짠하죠. 내가 엄마인데 지가 엄마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일 때 많이 짠하죠. 그리고 모든 거를 그냥 내가 일하고 이렇게 힘들고 하면은 엄마 다 내가 이렇게 그냥 놔두고 가차 그냥 재우려고 하는 모습. 뭐 시키면 아 난 못해 이런 게 없어. 알았어 해볼게.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애를 지켜야 되는데 딸이 엄마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네, 좀 짠한 것 같아요.
이제 왔어요.
은진 씨에게는 중요한 응원군이 하나 더 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무 대책도 없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해 준 것이 이 교회였다. 따로 영어를 배우러 다닐 틈이 없는 그녀가 지금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는 곳이기도 하다.
7월 30일 부로 새로운 워커가 바뀌었다고.
아.
워커 이름 보내온 거야.
아 그래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 온 건지. 실지는 남인데 그냥 내 부모님처럼 뭐를 바라지 않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어느 순간에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내 편이 들어주고 그리고 애를 낳을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받아주신 거나 같으니까 병원에서는 낳지만은 부모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본 거는 고향을 떠나서 처음이니까
참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탈북자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니까 그저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기관에서 도와주고 하다못해 장난감까지 보내주고 이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촬영팀을 만난 김에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차를 타고 먼 외출에 나선 세 가족.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LA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 해수욕장 쫙 있고 막 비키니 입은 사람들 그 멋있는 고층 빌딩 있고 막 야자수도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 뭐한 보던 것만 상상을 하다가 한인타운 딱 보잖아 본 적이 없으니까 형제 저거 봐. 우와 형제 저거 봐. 형제 저거 봐. 우와 바다다. 여기가 그냥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종착점이 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 네.
한국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내가 자유롭고 말이 통하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는 근심과 상처들이 알게 모르게 매일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인데 이민자 같은 그런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부담감이 늘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너도 나도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데라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이 참 내가 여기 오기 잘했구나.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2년 만에 근사한 외출을 하고 돌아온 날 은진 씨는 여느 때보다도 더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한다. 오늘은 밖으로 나다니느라 시간이 빠듯하다.
엄마 못 자고 출근하는 거야?
응. 밤에 자자.
괜찮겠어?
그 대신 내일 풀로 자야지.
내일 하루는 내가 집 가야 돼?
응. 화요일 날. 응.
학교 가는 거. 오늘 학용품 산 것까지 하면 다 됐어? 더 필요한 건 없고, 네.
체육복.
두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밤샘 근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다 모두 잠이 든 밤 10시가 돼서야 출근을 하지만 은진 씨는 끄떡없다. 아이들을 위한 삶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 엄마이기 때문이다.
에, 혼자서 둘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LA를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나를 지켜봤었던 사람들, 그리고 LA의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시선들이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엄마라고 자랑할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꿈이라는 게 별게 있어요? 그게 꿈이지. 그렇게 생각해. 뿌듯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거지. 그냥. 네.
미국이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조은진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친구의 소개로 세무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영생 씨. 전화를 받으면서 세금과 관련한 문의에 답을 해주는 일을 했고요. 그렇게 꼬박 9년이라는 시간을 세무서에서 일했습니다.
교환이죠. 그게 세금에 대한 전화 받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금 없는 나라잖아요. 이북에는 세금이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개념, 초보적인 개념도 없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 파트너 가는 걸 이렇게 보고, 그 우리 파트너가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삼성세무서입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며칠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분도 금방 들어와서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서 아, 지금은 이만큼만 하면 돼. 다 알자면 너무 복잡해. 이제 천천히야. 천천히. 그게 꽃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제가 거기서 9년 조금 못했어요.
한국에서의 제대로 된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영생 씨는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출퇴근길에 그녀의 무릎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요.
저는 이북에서도 실신호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몸에 배해서 뭐 운동화를 못 신어요. 자꾸 뒤로 넘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실을 한 진짜 30년 동안 신다 나니까요, 이 무릎이 다 나간 거예요. 군포에서 강남까지 한 1시간 10분 걸려요. 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진짜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한 이전 10년 거진 일하다 나니까 이 무릎이 다 나간 거예요. 계속 그 계단을 떼댕기고 그 실 신고 그러다 나니까 이게 무릎 다 나갔어요. 무릎 나가서 내가 한 7년 전에 이 무릎 수술해서 일하면서, 근데 내가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이 수술하고는 내가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과에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를 우리 파트너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무릎 수술하고 다음 날에 와서 그냥 일을 하는데, 야, 한 30분을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내가 돈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용가를 받고 집으로 들어갔죠.
무릎 수술을 받은 영생 씨는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는데요. 영생 씨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자본주의잖아요. 나하고 사회잖아요. 개인이. 우리는 나라는 게 사회 앞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당에서 다 하고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일하는 게 생계를 위해 한다 하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또 내가 일 안 하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애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쉬지 못하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이 무릎이 더 무리 받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막 아프면서도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퇴직을 했죠. 거기서 마치고 연령이 있잖아. 60세면 나와 퇴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나와서 또 갑자기 놀린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조금 일해보다가 또 이 다리, 제가 이 다리 좀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거 무릎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자기 자리로 들어가게끔 지금 들어가는 단계죠. 안정되는 단계죠.
2020년도에 퇴직한 영생 씨는 이후 1년 동안 부동산에서 일했고요. 다시 무릎이 안 좋아져 작년에 또다시 이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꿈이었어요, 나는. 사실 저는요,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노래를 하기도 좋아하고 잘하는 건 아닌데 즐겨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전에 그 음악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는 음악을 했다가 중학교에 올라서 또 체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노래하고 싶은 그 꿈을 접었댔어요. 그러다가 난 노는 기간에 악기라도 좀 배워서 내 취미생활 좀 하고 싶다 했는데 기타를 샀어요. 근데 어디서 누구보고 기타를 배워달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 친구네 집 놀러 갔다 왔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코디언 배워준다고. 그래서 이거 다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나는 하고 싶었어요. 아코디언. 사실 우리 이북에 있을 때 우리 애가 아코디언 했어요. 우리 9살짜리 애가 노래하면서 아코디언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치지 못해도 아코디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너무 내가 너무 기초가 없어요. 하고 다른 사람들 자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사실은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서 따라가리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막 옆에서 너무 잘하니까 야 나 이거 따라가는데 하는 내가 막 주저하게 되네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만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러니까 막 힘을 주니까 어쨌든 해야지 또 시작했잖아. 내가 일부러 돈을 내서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지 무조건 죽는 안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것도 다 했는데 이걸 못하겠나 하고.
북한에서부터 관심 있었던 아코디언을 배우게 된 영생 씨. 경기도에서 서울로 아코디언을 배우러 오는 길은 마냥 즐겁다고 하는데요. 이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 아이비리그 대학교 마지막 순서로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넬대학교는 미국 동북부에 있는 8개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립국가인 미합중국 시대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늦게 세워진 학교인데요. 코넬대학교를 제외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유펜, 브라운, 다트머스 이렇게 아이비리그 7개 대학교는 모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대학들로 종교기관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코넬만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1865년 미합중국 시대에 설립됐습니다. 코넬대학교는 뉴욕주의 정치인들이었던 에즈라 코넬 의원과 앤드루 딕슨 화이트 의원이 공동 설립했습니다. 코넬대학교의 코넬이라는 이름은 짐작하시는 대로 이 에즈라 코넬에서 따온 건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코넬 대학교의 설립 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넬 대학교 하면 설립자인 에즈라 코넬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과 현지 미국 농업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64년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에즈라 코넬은 이웃 도시인 스트라키스 출신 앤드류 딕슨 화이트 뉴욕주 상원의원과 교류하면서 그가 평소 꿈꾸던 대학 설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라 코넬 의원과 앤드류 딕슨 화이트 의원은 힘을 합쳐서 뉴욕주의 대학을 세우기로 하는데요. 이들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 데는 당시 미국의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하네요.
바로 2년 전인 1862년 연방정부에서는 연방토지법이 인준되게 됩니다. 이 법은 연방소유 땅을 각 주의 상하원 숫자에 비례해서 무상으로 분배해주고 각 주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연방 소유였던 땅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으로 미국의 농업과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업교육과 기계공학교육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공적인 교육 사명을 담당하는 대학 설립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루 딕슨 와이트 의원이 뉴욕주 의회에 이렇게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뉴욕주 내에 있는 토지 일부를 매각해 코넬 대학 설립에 이용하자는 법안을 상정했고 수한 어려움 끝에 1865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런 배경으로 설립된 코넬 대학교는 오늘날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운영체제와 공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함께 병행하면서 공적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립대학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운영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입학사정이나 장학금 지원 정책도 단과대학별로 다르고요. 좀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즈라 코넬은 정치인이자 교육가이기에 앞서서 기업가였는데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전보통신회사를 설립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원래 학교 부지로 선정된 곳은 화이트 의원의 지역구였던 시라큐스 일대였는데요. 하지만 코넬이 자신의 땅을 기부하면서 지금의 부지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독립국가가 된 미국 대륙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대학에 대한 열정이 드높았던 에즈라 코넬은 자신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 대학 설립을 위해 자신이 창시한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 벌어들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산을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타카시의 광대한 농장을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그 농장 위에 오늘날 아이비리그 소속의 명문사립 코넬대학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코넬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Open Doors, Open Heart, Open Mind, 즉 열린 문호, 열린 가슴, 열린 마음입니다. 이는 설립자 에즈라 코넬과 앤드루 딕슨 화이트 초대 총장의 신념에 뿌리를 둔 거라고 해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학문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를 세우고자 한다는 에즈라 코넬의 설립 이념과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던 앤드루 딕슨 화이트 총장이 1874년 연설에서 지금은 유세 인정이 없는 100% 백인 중심의 대학이지만 앞으로 코넬은 500여 명의 백인 전체 재학생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실력과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모두에게 입학의 기회를 허용하겠다라고 선언한 대로 오늘날까지 설립자들의 이념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인종과 계층을 불문하고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허용하는 오픈도어 정신, 대학생 모두 개인의 발전과 학문적 성숙을 통해 언전하고 공공정신이 투철한 인물을 배양하려고 하는 오픈하트 정신, 자유로운 의사표현 활동을 통해 무한대에 이르는 창조성을 연마시키려는 오픈마인드 정신과 같은 3대 정신이 지금까지 코넬 대학의 근간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넬대학교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은 모두 처음에는 남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로 출발해서 나중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코넬대학교는 획기적이게도 설립 당시부터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에즈라 코넬과 화이트 총장의 설립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다른 7개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들이 1960년대 들어오면서 여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던 반면에 코넬 대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남녀에게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현장을 채택해 코넬 대학 이후에 세워지는 대학교들이 코넬의 개혁적인 교육 시스템을 따르게 되는 모범 교과서 같은 대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코넬대학교는 아직 남북전쟁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은 1868년 10월 7일 개교식을 가졌는데요. 설립자 에즈라 코넬은 개교 연설에서 이 땅에 가난한 남녀 모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해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교육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프레드릭 루돌프는 이렇게 상식으로서는 획기적인 교육 이념을 갖고 출발한 코넬 대학교를 향해 자주 독립국가인 미국의 최초로 설립되는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 퓰리처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저명한 교수들로 이뤄진 1,700여 명의 교수진과 8,000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초대형 종합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는 유펜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인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소형 규모로 학교 전체가 아담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대학 같지 않게 코넬은 그야말로 초대형 종합대학교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캠퍼스 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학교 버스를 타지 않고서는 걸어서 캠퍼스 전체를 다닐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천문학에서 농업경제학, 생명공학, 식량과 에너지 시스템, 건축학, 노동경제학, 또 거의 모든 순수학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전공학과들을 갖추고 있으며 코넬의 공학과 자연과학, 경영학, 재정학 영역의 명성과 연구활동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초대형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 찾고 누리지 않으면 자칫 많은 혜택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은 학과와 인원을 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코스들이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클럽, 창작과 예술활동, 한여름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 등 무궁무진한 기회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코넬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신이 스스로 찾아 공부하고 활동해야만 수많은 인재들과 어울려 무한대에 가까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코넬 대학교가 걸어온 길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넬 대학교의 입학 정책과 학과 과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한인으로서 첫 번째 도센트가 된 최희봉 씨를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인 샌디에이고는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샌디에이고 벨보아 파크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미술관 SDMA는 샌디에이고 시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크며 한 해 평균 25만 명, 즉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미술관으로 꼽히고요. 1926년 개관해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미 전역 내 미술관 가운데 네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거장, 남아시아 회화와 19세기, 20세기 미국의 회화 또 조각품으로 유명한 한편 이 프로그램이 까다롭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로 전시물 해설가인 도센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과해 샌디에이고 미술관 최초 한인 도센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희봉 씨를 만나봅니다. 최 씨는 최근 이 미술관에서 주최한 특별 전시회 색으로 보는 한국, 상서로운 이미지의 유산이란 제목의 전시에서 많은 관람객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샌디에이고 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다색화, 채색화로 알려진 한국 회화에서 색채의 사용과 한국 예술과 문화에서 색채가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하는 취지로 19세기와 20세기 초 작품 50점을 소개해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예술이 담당했던 역할을 만나볼 수 있다고 전시회의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전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열렸습니다. 자, 최희봉 씨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최희봉 씨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살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발보아 파크에 있는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도센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도센트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취자들께 매우 낯선 분야일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도센트는 뭐냐면 그림의 배경이나 그 작가의 특별한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아주 편안하게 깊이 있게 감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 샌디에고 미술관은 특이하게 도센트 훈련 과정이 2년이에요. 그 훈련하는 동안에 모든 그 시대별, 장르별 미술품을 다 섭렵을 하는데요. 그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작품에 대한 그 안내를 할 때 그 안내 원고를 자기가 직접 쓰고 리서치를 해서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험을 계속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처음에 한 10명쯤 그 후보를 뽑았으면 5명, 4명 그렇게만 나중에 퀄리파이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뽑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미술관은 유급 도슨트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샌디에고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요.
제일 많은 예전 직종이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이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하셨던 분, 지금 현재 의사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변호사로 일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하는 분들 뭐 다양한 직업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2년 동안 8번 정도 실기시험을 거쳐서 들어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인성도 평가 대상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미술관에 관람하러 오는 손님은 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만약에 사태에 다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좀 힘들게 해도 좋게 좋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뾰족한 성격이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그러면 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실기시험을 치는 2년 동안 시험관들이 후보자들의 인성을 관찰해서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최희봉 씨께서는 그 시험을 한인 최초로 통과하신 건데요. 시험이 어땠습니까?
그 스피드를 조절해서 5분을 넘기면 안 되고 한 작품당 근데 보통은 한 4분 정도 그다음에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다 해서 한 50분 정도에서 투어가 끝나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 앞에서 그 청중을 향해서 보고 잠깐 이렇게 손으로 여기 보세요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전날 밤에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진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빠뜨린 게 있지 않나 아니면 그 내일 이거 할 때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거의 못 자요, 잠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투입되셨다고요?
처음에 이제 12월 달에 시험 보고 통과돼가지고 1월 달부터 이제 하는데 그때 이미 한국전이 시작이 돼 있었어요. 10월 달부터.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처해가지고요. 그냥 한국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의 투어를 듣고 싶어하고 또 모든 도센트들이 저의 투어를 듣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 자기네가 빠진 거 있으면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빴고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네. 자, 그럼 그 전시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국의 현대미술 작품이 많았다고요?
거의 다 현대미술이죠. 거기에는 19세기에 만든 그 병풍도 있었어요. 병풍이 3개. 그 다음에 1922년도에 이상범이라는 분이 만든 무릉도원도가 하나 있었고요. 19세기에 그린 모란도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한국의 김종학 작가님이 만든 현대 모란도 병풍이 크게 왔고요. 옛날에 19세기에 만든 그런 작품 말고 현존하거나 요 근래에 사시던 화가들이 한 작품은 거의 다 현대화예요. 근데 그 말하자면 옛날에 미술에서 온 영감이라든가 모티브라든가 색감 그런 걸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결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 전시예요.
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뭐 거의 매일 관람객들을 만나셨는데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그림이 상당한 원로 화가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막 살아온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생각과 그런 우리나라 하면은 우선 샤머니즘이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거기에 또 불교, 뭐 유교 그런 우리나라 전통이 다 쫙인데 그게 그림에 다 나타나니까 그 그림을 설명을 해주다 보면 우리나라의 사상사랄까? 우리나라의 또 역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그런 것까지 그냥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 전시 그거를 다 보고 나갈 때쯤 되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확 다 이해를 한 것처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은 그냥 리틀 차이나 아니면은 에나더 재팬 뭐 이렇게 좀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 딱 껴가지고 그냥 아시안 동아시안데 그냥 별로 특징이 없는 그냥 산이 많은 조그만 분단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갖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도 막 같이 그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관람객 중에는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았다고요. 혹시 나누실 만한 기억이 있을까요?
한 가족이 왔는데 한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 여자분, 남자분,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다 이제 그 안내를 다 해드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아이, 여태까지 이제 자기네가 길렀던 아이. 그러니까 걔 때문에 걔를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한국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신 그런 부모님인데 이제 한국전 하니까 또 이거 보자고 같이 오셔갖고 저한테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다 보고 나서 갈 때 얘기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가정 오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의 뿌리를 알게 해주려고 미국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전시회에 온 거네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쭐게요. 미국에는 2015년에 오셨다고요. 도슨트가 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또 한인 작가로도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책 번역하고 그런 거는 두 번 있었지만 무슨 작가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 갑자기 미주 중앙일보를 보다가 카톨릭 문학상 필 부분 신인상 작품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세 편을 얼른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물론 안 됐는데 거기 심사위원 하신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신인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다시 공모해가지고 이제 신인상을 받았어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번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이거 도널드 홀의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이거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했고요. 이게 베스트셀러도 됐던 책이에요. 이거는 바바라 에릭 라이히의 니클 앤 다임들을 노동의 배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정말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번역한다고. 근데 정말 10년에 한 번인가 봐요.
아, 지금 보니까요. 도널드 홀 작가 책은 공동 번역자시고 이 노동의 배신은 혼자 하셨네요. 두 권 모두 한국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요. 자, 이쯤 되면은 저희 청취자들께서 최희봉 씨 이력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시고 유학길에 오르셨다고요?
한국에서 이대 나오고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나오고 그거는 학위를 다 받고 통역대학원에서 이제 통역 번역도 공부했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했는데 영국 정치를 했는데 박사 학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위 받았으면 한국에 가서 뭐 교수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 학위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영국에 오래 살면서 애들 키우고 그러고 그냥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영국에서 30년 사셨죠. 또 미국에서 도슨트가 되셔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는데요. 까다롭다는 샌디에고 미술관 도슨트의 자원에서 봉사자로 일하시는 이유 여쭙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우연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저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정치학 공부한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정치학이 역사 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죠. 이 리서치하는 방법을.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데 뭐든지 공부를 좀 그 박사학위 과정까지 했으면은 치열하게 보죠. 보는 그 포커스가 뭐를 봤을 때 이게 왜 이랬을까? 뭐 때문에 이랬을까?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상황 같은 거를 구조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운명인가? 그리고 그 저보다 조금 한 10살 이렇게 어리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회가 있을 때 만약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음악사도 있고 미술사도 있고 더 많은데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학위를 따시라고.
앞으로 계획이나 소망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도센트 하면서. 웬만큼 알지 않고 정말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도센트가 되고 싶어요. 미술사 공부를 정말 파고들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쓰고 싶어요. 가장 쓰고 싶은 거는 한국의 전래동화를 영어로 쓰는 거. 또 한국화의 역사, 무슨 한국화를 읽는 법 그런 책. 그러니까 중국의 그림을 How to Read Chinese Paintings 그런 책은 있거든요. 영어로 나온 게. 근데 How to Read Korean Paintings 그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자료가 공부할 수 있는 학술 자료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제가
하고 영어 자료가 얼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영어 자료. 네, 네 분명히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거 도센트를 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말하자면 도센트가 필요한 책이 또 있거든요. 뭐를 할 때 이렇게 근간이 되는 책이 있어야 아무리 구구를 잘한다 그래도 그게 있어야 하고 그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관한 자료는 없어요, 거의.
최희봉 도슨트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번 주 여행시 우먼톡 한인 최초 샌디에고 미술관의 도슨트로 활동하게 된 최희봉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작가가 대본을 쓰고 북한이 고향인 탈북민 연출자가 지휘한 창작 연극이 최근 서울의 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연극 열 번째 봄, 탈북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연극 열 번째 봄 준비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이렇게 자원봉사활동까지 다니고 역시 우리 향미 거봐 맘작과니까 다 되잖아.
와, 대학 공부 진짜 배울 거 많더라.
연극 열 번째 봄의 주인공인 탈북민 현수정과 친구 최향미가 함께 고향을 그리고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한 강의실에 모여 막바지 리허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열 번째 봄인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탈북민 오진하 연출가의 설명 들어봅니다.
주인공 현수정이라는 여성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자충우돌도 하고 문화적 충격도 받고 회사의 취직에서 이 낯선 그 문화를 접하면서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 내가 한국에 와서 열 번째 봄을 맞네요. 이 말부터 시작하는데 그 열 번째라는 게 보통 10년이 됐으면 이 정도로 성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 공은 무언가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야.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꽃이라는 건 흔들리면서 이렇게 피거든. 뭐 그런 게 이 작품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 연극의 주요 대상은 한국에 막 정착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요.
출연하는 배우들이 11명인데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에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 사회적인 모습을 담았어요. 반면 탈북민 한 명이 주인공 외에 더 있는데 주인공과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게 일탈 행위를 하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모든 게 다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대조적인 인물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은 하나원에 들어와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접하지 못한 그야말로 탈북민 교육생들에게 보여줄 연극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탈북민들에게 선보일 교육적인 연극이기 때문에 오진아 연출가는 특히 두 장면에 힘을 실었다고 말합니다.
탈북민 최향미가 현수정이 대학 졸업식 날에 축하해준다는 이런 바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현수정과 현수정의 학교 동기들이 눈에는 그 최향미가 너무도 경박하고 허영심에 둘두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 모습이 딱 안겨온 거야. 그러니까 수정이로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저렇게 돈 잘 벌고 뭐 화려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누구나 탈북민들이 겪는 그 심정이거든요. 그걸 극복해 갑니다.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이 제일 많이 든 그 기업 사장님이 주인공 탈북민 현수정이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데 무슨 메시지로 지금 의도하고 있냐면 모든 탈북민들,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정착의 첫걸음을 내딛는 탈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거기에 합니다.
그러면서 오진아 연출가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말, 투, 언어 습관을 빨리 고치라. 여기에 맞게 닮아라. 고칠 수 없는 걸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화적 독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빨리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말을 2장부터는 서서히 없앱니다. 20대 여성들인 경우는 탈북민들 와서 3년, 4년 지나면 말은 다 변해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현수정이가 끝까지 북한말을 구사하면 이건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극에서 주인공 탈북민 현수정 역할을 맡은 배우는 한국 출신의 양은영 씨인데요. 탈북민, 통일 관련한 연극에 참여하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공연했던 남북 통일 관련 연극에서는 이제 제 상대 배우가 정말 탈북을 하셨던 배우분이셨는데 그 연극 연습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연극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 해도 그 배우와 소통을 하면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탈북민들의 그 1년, 2년, 3년이 정말 좀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고 이것 역시 이제 탈북 관련 그리고 통일 관련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더 배우고 싶다. 이번에도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연출님도 이제 북한에서 사셨다가 오신 분이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극중 탈북민 현수정은 어떤 인물일까요?
현수장은 원래 엄마와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피치 못하게 이제 엄마와 강제 이별을 당해가지고 몰래 숨어 살다가 간신히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직접 뛰어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에서 조금 낯설어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외부적인 압박과 차별과 대우를 받으면서 상처도 받고 하지만 또 동시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분들도 계셔서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현수정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요. 더불어 자기 길을 개척해 갑니다.
스스로 개척하게 된 계기를 주변 분들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처음 와서 뭔가 스스로 할 용기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주눅들게 되고 자신도 없고 그럼에도 옆에서 아니다 너 점점 잘하고 있다. 너는 능력 있다. 너가 이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도 정말 유용하고 너 잘하고 있다라는 조력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의 주체를 찾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장님께서 저에게 실장의 자리를 부여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 성장해가는 현수정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연극이긴 해요.
그래서 배우 양은영 씨가 주인공 탈북민 역할을 맡은 만큼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뚜렷했는데요.
관객으로 보시는 한화분들이 실제로 겪기에 충분한 일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현수정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주변의 어떤 안 좋은 얘기와 어떤 압박과 차별을 들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주변 분들의 좋은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들으면서 노력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한화분들도 이렇게 이 현수정 인물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라는 걸 일단 메시지로 전달드리고 싶었고 보시는 분들이 용기를 얻고 나중에 사회에 가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제 인물을 잠깐이나마 떠올려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극중 탈북민이죠. 최양미 역할에는 배우 손서희 씨가 참여했습니다.
향미는 이제 현수정과 같이 하나원에 있었지만 정말 자유를 즐기러 온 사람으로서 조금은 나쁜 길로 갔었던 인물이거든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무너져 내렸지만 주변에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인물인데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최양미 같은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잘 못 지낸 사람으로서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꿈을 찾을 수 있다. 정말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아마 최양미 인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손서희 씨 또한 탈북민 역할을 맡으면서 탈북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 부분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연출님께서 실제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듣고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 카페에 가서도 주문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그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외래어가 외국어가 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인지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몰랐던 탈북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
연극 열 번째 봄은 오는 3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총 4번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선보여지는 만큼 또 오지나 연출가가 얻어갔으면 하는 점도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국 사회에 왔어요. 살아야 돼. 이왕 살고 바르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합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연도 겪게 되고 일도 부딪히게 되고 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이걸 보내주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